함께 나눌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먼저 8절 한 절만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요. 선교 컨퍼런스 가시면 꼭 듣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Called and Commission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콜링 그리고 그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역으로 보내시는 커미셔닝 하는 그런 패시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을 보고 6장으로 건너뛰니까 이게 왜 여기 나오는지 사실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대선지서에는 1장의 콜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건너뛴 내용들을 한번 쭉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서 전체 66장에 맨 앞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들리죠. 이게 난감하네요. 1장부터 12장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왜 이게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의 그 이름이 이 책의 전체 주제를 대표합니다. 이사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Yahweh is salvation.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복음입니다. 네, 이사야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소송을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시는 내용들, 특별히 그들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그 가운데 구원의 빛, 소망의 빛,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사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받지 말라는 얘기고 심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판을 하실 거면은 경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고를 하신다는 얘기는 심판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용서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만 나오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 중간중간에 구원의 약속, 회복의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빛과 같이 비춰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미리 보게 하십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여짜에 창기가 되었는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발을 하시다가 말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소망의 빛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5절 6절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성경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미안합니다. 2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실 그 계획이 살짝 2장 시작할 때 비춰지다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의 빛,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며 4장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같이 심었는데 그들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가 비유적으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인데 이번엔 좀 세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하실 때 사용하는 구약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내는 화 그런 앵거가 아니에요. 앵거. 영어 성경에 보시면 woe로 되어 있습니다. woe. 이것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멸망당하지 말라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을 향해서 똑같이 화를 일곱 번씩이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시면 화가 여섯 번 나옵니다. 여섯 번. 일곱 번째 화는 6장에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요. 일단 5장 말씀해 보시면 8절과 11절과 18절 그리고 20, 21, 22절에 각각 한 번씩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장으로 가시면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과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물론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 사역의 배경에 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선포된 말씀인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의 그 말씀 사역의 어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또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12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반적인 제너럴 메시지와 스페시픽 메시지,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안에서 전파된 그 상황을 설명한 후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부르신다는 말씀은 이사야만을 부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에트닉 그룹 안에 제한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 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옛 언약의 Old Covenant People of Israel,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명이, 이 커미션이 새 언약 백성인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오늘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주제가 Called and Commissioned.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That's you. That's you.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나를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사야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이 질문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에 대한 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 이사야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카운터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근데 그것은 그가 이전까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상황,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충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그 전에 가졌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영광, 이 인카운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왕국에서 갑자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사야는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이 땅의 왕은 죽었는데, 유다의 왕은 죽었는데 하늘에 계신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다.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1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그의 옷자락,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감당, 그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가, 제가 12월 달에서 설교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영광이 지나가고 난 백사이드만 봤거든요. 그런데도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거는 환상입니다. Visionary experience예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얼마나 치렁치렁 늘어졌냐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 채웠더라. 이것은 그분의 위엄, majesty, 그분의 영광,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스랍, 불타오르는 듯한 천사들의 모습으로 또 나타내 보여지는데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사실 나는 데 있어서 날개 둘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천사들은 날개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셔도 생물들, creature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여섯 날개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스랍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홀리 홀리 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 왜 날개가 여섯 개냐. 여기 설명하죠. 그 둘로는 스랍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날며 맴돌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다. 발을 가리었다는 말은 하체를 커버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발을 가린다는 말은요, 좀 우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몸을 가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스랍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계시록 4장 5장 읽어보면은 그 보좌 주변에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는 뭐 시간이 없고 공간적인 제한이 없지만 그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이 스랍들이 자기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다. 천사들인데도, 천사들인데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할 때, 그날 찬송을 부를 때, 그날 말씀을 보는데 이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압권이죠, 압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에, 하나님의 그 실존에 압도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많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근데 이게 이사야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번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찬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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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거룩만이 그분의 모든 성품을 대표하는 그분의 영광이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온 세상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대단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눈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흔들립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이 천사들의 이 스랍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으면 말입니다. 성전이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그 성전에 한두 번 왔겠습니까? 거기 와서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성전에 왔을 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로 그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12월 말에 저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댁에 가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줄까 말까, 여러분들 괜히 설교 듣다가 딴 생각 할까 봐 보여주세요. 혹시 저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신데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정말 친이모처럼, 친이모는 아닌데 친이모같이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을 방문하러 오셨을 때 저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패티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티김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굉장히 유명. 나중에 구글로 찾아보세요. 예배 끝나고 패티김 누군지. 빨리 치워요. 빨리 치워. 근데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제 앞에, 테이블 앞에 패티김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텔레비에서만 보던 그분이 나와 있으니까 와. 그래가지고 신방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막 영상을 찾아본 거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패티김 영상을. 그런데 그전에는 뭐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너무 느낌이 다른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났잖아, 내가. 패티김을 만났잖아. 옆에서 팔짱 끼고 사진 찍었잖아. 인증샷. 이거에 100만 배 이상을 곱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막 연예인이 막 사진에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인데 막 패티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고 그냥 세속적인 것에는 너무 밝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방 와닿는데 그냥 막 이사야서 6장을 읽고 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전혀 감흥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 세대의 앞길은 정말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충격받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신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2019년도의 예배와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수요 모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그전에 알았던 그냥 식상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지.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는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He experienced it that he was a sinner.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넥스 청년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성찬할 때마다 안 나오는 사람 없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의문이 있어. 궁금해. 이 친구들이 알고 나오나? 이 친구들 정말 믿나? 근데 얼굴은 아주 진지해. 다들 굉장히 엄숙해. 믿고 싶어 저도. 진심이라는 걸 믿고 싶어. 근데 정말 묻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카운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죄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하심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4D로 막 흔들리고 막 연기가 채우고 막 귀에 들리고 귀가 쟁쟁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을 인카운트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음. This is the first word out of his mouth in his book.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서 여섯 번 나온 화. 일곱 번째 화가 어디 나온다고요? 6장에 나와요. 이사야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여섯 번의 화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화로다 너요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친 거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화는 이사야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화로다 나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화를 받아 화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Confession of sins. 죄에 대한 정직한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왜 입술이 나올까요? 왜 그는 입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물론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술이라는 말은 입술에 부정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심도 있게 파헤쳐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이 붙으셨을 때 정함과 부정함, clean and unclean,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정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반면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결은 내적인 정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관, 비방이 마음에서 넘쳐 흘러서 입으로 표현된다, 입술로 표출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을 입술에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곧 그가 마음속 깊숙이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새롭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 전에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통독하다 보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지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도 가서 한번 만나봐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만남은 마태복음 4장이나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그의 삶의 그 회심과 전환점이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밤새 헛구물지만 하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가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빌려서 강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이 어마어마한 수확과 결과로 나타나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야, 이 물고기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물고기는 안중에 없어요. 그 물고기가 가득 수북이 쌓여있는 그 배 위에 배가 다시 해변가로 돌아오기도 전이에요. 그 배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꼬꾸러집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Depart from me.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I am a sinner. I am a sinner.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근데 그 믿음이 이 회개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특히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Lord, I need you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말입니다. 저는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물론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용서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죠.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건 구약의 그 정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집게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소 바깥에서 재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불이 훨훨 타오르는 아마 이사야가 기도하러 갔을 당시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벌겋게 달라오른 숯이 있었을 겁니다. 숯불이. 근데 스랍이 집게를 가지고 그 숯을 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스랍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현실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현실 속에 있는 숯을 꺼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비전이 막 교차하는, 이게 만약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면 그 숯이 이사야 입술에 닿는 순간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We don't really know what happened. 근데 정말 그 숯이 여기에 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스랍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I forgive you.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방법은 뭐였죠? 제사였어요. 희생제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근데 여기에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 의미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모임에서 레위기 공부했는데 레위기의 딱 센터 포인트에 속죄 일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1년에 한 번 제단, 성전의 그 제단, 성소의 제단에서 숯을 꺼내는 날이 있어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 일에 꺼냅니다. 왜 꺼내냐 하면 성경 구절을 보세요. 16장 11절부터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다가 거기에 있는 숯을 꺼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꺼냅니다.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향이 타겠죠. 연기가 나겠죠. 그럼 그 숯불과 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1년 364일은 성소까지, 홀리 플레이스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홀리 오브 홀리스, 보다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와 임재가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 제단에 있는 숯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캐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 스랍이 숯불을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는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피부로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터치해야 돼요. 저는 그 숯이 진짜 숯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RC 스프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It's unforgettable. You can never forget that experience. And you live with that impact.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그렇게 강력한 임프린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 16장 그 속죄일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바이블 엑스포 꼭 나와서 배우세요. 레위기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는지 우리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Faith. 복음 전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글자 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F is forgiveness.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흘러 넘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입니다. 이 복음은 불편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불편한 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피부로 경험한 이사야. 그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사야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사야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사야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부정한 백성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고 우습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이사야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밖에 없는데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Therefore go.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So I send you.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This is a mission for every Christian.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아직까지 대다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이게 살아있습니까? 이 믿음이.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에요. 불편한 복음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메시지예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Go and tell these people. 이사야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 이사야에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때에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터닝포인트예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굉장히 파퓰러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이사야서 6장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의 성취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소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돼서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믿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복음 사역이 그랬거든요. 이사야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회복에 그 소망을 심어주는 그 빛을 비추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 내려 쬐지만 그 빛은 왁스를 녹이고요 진흙을 굳게 합니다. Same sunlight melts the wax but hardens the clay.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비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을 녹이는 역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굳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 두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Okay? 구원,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사람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Smell of death.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근데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뭘까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 Faith Evangelism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약속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많이 거절당했다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거부당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불편한 복음을 얼마나 전해야 합니까?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아요. 못 하겠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겠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떤 말씀이죠? 지금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위협하고 있는 유다는 북쪽에서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수리아와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예, 공격의 위협 속에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여기에서 듣게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적어도 at least 90%는 wipe out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6.25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경고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비춰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의 빛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나무가 싹둑 배임을 당하는데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 이사야에서 11장 1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출범이 되고 확장이 되고 이루어져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을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된 그런 삶과 그런 소명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사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크로스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몇 년 전에 새로 시작한, 사실 얼바나가 더 역사와 전통이 깊기는 한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있었거든요. 1월 첫째 주에 갔다 와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크로스 컨퍼런스의 그 영상 한 1분 정도만 살짝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exists to mobilize a generation to lay down their lives in pursuit of the glory of Jesus Christ among all the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s of the world. We believe that this is the worthiest pursuit.
Christians care about all suffering, especially eternal suffering.
If you took every Christian currently alive in the world and every single Christian on the planet shared the gospel with every non-Christian they personally know, there would still be 3 billion or more lost people. They do not know any Christian to tell the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마지막에 케빈 디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그냥 놓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는 30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컴포트존, 나의 삶의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곳에 가지 않으면 여전히 30억의 인구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컨퍼런스에서 저희 아들이 얘기해 주는데요. 갈 사람들, 보낼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름이 있었고 갈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보낼 사람들을 그 사람들 주변에 모으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2019년도만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한 해도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가운데서 이사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